리딩 지저스 14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 않은 음성을 듣고 욥기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같이 만나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모두가 다 떠올리는 것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또 문학 사이에 가장 고난에 대한 스토리를 잘 밝혀주고 있는 책이 욥기에 대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유 없는 고난, 경건한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왜 오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잘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복학하기 전에 저희 시골 교회를 6개월 정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교 1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를 처음으로 전도해 준 교회가 너무나 고마워서 한 학기를 시골에서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바뀌게 되었고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성도님의 사랑에 식어가고 교회를 떠나기로 한두 명씩 떠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 20대 그 주를 위해서 제 삶을 던졌던 그 시기에 이렇게 교회가 차가워져가고 성도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아픈 마음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책을 수십 권을 사들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한문 한문 찾아뵈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잘 세워지기를 그렇게 대화를 하고 기도 참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지만 교회 갈등은 사그라들지가 않았고 저는 가을이 되어서 교회에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무너져가는 시골 교회를 지켜보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고 학교를 금요일까지 마치고 금요일 밤 기차를 타고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6시간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조금 쉬었다가 첫차 새벽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서 교회로 가면 8시간 때로는 9시간 훨씬 멀리 걸리는 더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토요일에 가서 기도하고는 당시 때는 시골이지만 교회 청소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토요일에 되면 집사님들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청소하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나니까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오전 내내 때로는 하루 종일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때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고 주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교회 때문에 매 주말마다 밤 기차로 내려온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토요일에 되면 교회 자무실에 쪽잠을 자면서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오후가 되면 전도사가 없는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중어도무에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다시 밤 비행기를 밤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목사님은 떠나게 되었고 교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아픈 마음으로 늘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왜 이렇게 고난을 일으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셨고 교회는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신앙인들에게 때로 다가오는 이런 고난의 문제, 이유를 참 알기 어려운 고난의 문제는 우리 모두를 참 아프게 합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나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바트 얼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이 God's Problem,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뭘까요? How the Bible fails to answer our most important question, why we suffer. 우리가 why we suffer,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왜 성경은 답을 하지 못하는가. 저 저자 바트 얼트만은 아주 경건한 신학교 출신입니다. 무디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위튼 대학교를 마쳤고 프린스턴에서 신약으로 박사까지 공부했던 분입니다. 목회를 시작을 했고 성도님들의 고난을 겪는 것을 많이 지켜보면서 도저히 그 고난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고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고 참 안타깝지만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이런 성도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길을 열어주셔야 될 텐데 너무나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 좀 이 성도님 은혜 달라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이런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장 아프게 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욥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 욥의 그 고난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소설로도 쓰기가 어려웠던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기에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욥에 대해서 참 놀랍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의 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존재하기 어려운 의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한 단어의 칭찬만 들어도 엄청난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온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탐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당대 완전한 자라, 정말 모든 사람이 범죄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노아를 두고 했던 그 한마디입니다. 경외란 말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썼던 단어가 이 경외란 단어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칭찬받았던 사람, 그의 한마디는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어떻게 훌륭하다는 거죠? Greatest man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에 가장 귀하게 보였던 한 사람. 이 정도면 고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라면 다 받아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욥의 개인의 신앙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욥의 자녀들, 가족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가장 부자였습니다. 자녀들이 친구들로 모아서 파티를 하고 나면 다음날 욥이 했던 일이 있어요. 일곱 아들, 세 딸이 있었습니다. 다 불러 모으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행여라도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완전히 책임지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던 이런 욥. 하나님께 칭찬의 대상 1호가 그 욥이었죠.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던지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인물이 여기 한 사람 나와요. 어떻게 자랑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There is none like him on the earth. 마치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 없노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이 나고 기뻤으면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하고 싶은 이런 사람. 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생에 사탄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고픈 이런 사람,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쉽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종들이 밖에서 소와 나귀를 먹이고 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다 몰살시키고 나귀와 소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종이 뛰어와요.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아마 번개 천둥이 되겠죠. 종들을 다 태워 죽이고 양떼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한참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또 한 종이 뛰어와요. 와, 그 소식은 정말 눈을 뜨고 들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욥이요 그들의 맏아들 형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당신들 아들 딸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They are all dead. 나만 홀로 피해서 죽게 아래로 왔습니다. 물질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자녀들 한 명 자녀가 내 생명 같은데 열 자녀가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다 보면 이성이 마비가 되기 시작을 하죠. 신앙인이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을 급기야 원망까지 하게 되겠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욥이 어땠을까요? 정말 욥은 욥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안 보시겠습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Naked I came from my mother's womb and naked I shall return.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와, 정말 이 한마디, 이게 욥의 신앙이요, 욥의 신앙을 보여주는 딱 한 문장입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 가져가신다 해도 내 가족, 내 물질, 내 건강, 내 생명 가져간다 해도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소서. 아, 이런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이 아픔이 욥의 가정에 들어왔는데 그러나 그 욥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Blessed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그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눈빛이 여러분 보입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하나님의 눈빛.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 치워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나 이유는 궁금했어요. Why this happened?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완벽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노력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까? 욥의 고난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종기가 나서 기와 자락을 가지고 몸을 긁어야 될 정도였어요. 지켜보던 아내가 도저히 못 참고 한마디 합니다. 당신 그래도 믿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세요. 그 아내가 경건한 아내 아닙니까? 자녀를 그렇게 키운 아내 아니에요? 열아들 다 죽었죠. 남편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죠.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당신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세요.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가 욥처럼 살 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주님, 주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요. 멀리서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욥이 아니에요. 그렇게 건강하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욥인데 물질 다 사라지고 자녀들 다 죽고 온몸이 욕창이 나고 헌데가 나고 죽을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욥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친구들이 7일을 밤낮으로 슬피 울었다고 말합니다.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친구들이 욥과 함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욥기를 보면 4장부터 이 31장까지 거의 모든 스토리가 이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예요. 세 친구들의 대화는 이런 겁니다. 욥, 네가 경건하게 산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단다. 아니 땐 굴뚝에 연계가 나지 않잖느냐. 뭔가 네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을 텐데 그거 찾아내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참 좋은 조언이죠. 그러나 그게 욥에게는 맞지를 않았어요. 욥은 그렇게 회개할 만한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친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젊은 친구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엘리후의 스토리도 32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길게 나타나요. 엘리후는 조금 다르게 고난에 대해서 접근을 합니다. 욥,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 비록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다 겪고 이겨내고 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주시리라고 세 친구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엘리후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고난이 맺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네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욥기를 지혜 문학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시 때 지혜, 당시 때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지혜의 눈으로 이 욥을 해석을 하고 있는 현자들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떤 거죠? 이걸 두고 인과 응보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선한 결과를 맺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결과를 맺게 되는 세상 이치는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네 사람은 욥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반드시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사람들을 평가할 때 참 조심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지만 얼마든지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원리로 욥을 이해하는 잣대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공부를 충분히 했으니 서당에 가서 한학을 좀 배우라고, 제 시대에 서당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저희 시골에는, 저희 시골 옆에 다른 시골에는 서당이 있었는데 이분은 농사는 평생 안 지으시고 평생 한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께 찾아가서 제가 한학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서 사사를 받는데 첫 번째 배운 책이 명심보감이었습니다. 명심보감의 제일 첫 말이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첫 말이에요.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위선자는 천이 보지 이 복하고 선을 행한 자는 하늘이 복으로서 갚고 위불선자는 선을 행하지 않은 자는 천이 보지 이 환이라 화로서 갚으리라. 자, 이게 명심보감의 첫 가르침입니다. 그럴만하죠, 그죠? 이게 세상의 원리죠. 우리나라 어릴 때 우리도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선을 더 권하고 악을 더 경계하도록,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욥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서 욥을 치게 하셨지만 욥이 흔들리지 않은 욥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why?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Where were you when I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내가 세상 천지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은 당시 때 고대 혼돈을 일으키는 거대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악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악어 같은 거대한 동물을 네가 낚시로 끌어내시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멸시느냐, 이걸 두고 우리가 동문서답이라 하지 않아요? 지금 욥은 고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새가 알을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사슴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리오야단 악어를 낚시로 낚을 수 있느냐?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욥은 고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어 나갈 때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 고난에 대한 이유는 그 이유를 발견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욥도 하나님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죠. 잘 알았죠. 욥이 하나님을 알았던 theological 박스가 있어요. 자신의 신학적인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의 theological perspective가 있어요. 자신의 신학적인 시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온 거예요. 그 박스 안에 그 거울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자신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될 만한 범죄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받아들이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박스를 가지고 나를 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넘어 계시는 비안드, 훨씬 더 큰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의 그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위대한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I have heard of you by hearing of the ear, but now my eye sees you.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From hearing to seeing. 이제까지 들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욥도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알았던 신앙은 귀로 들었을 수준의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범위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를 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생각의 범위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새 친구도 엘리우도 그런 해석의 하나님이 맞아떨어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욥 자신의 거울 가지고도 이해를 했지만 그 거울 안에 드는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절을 지나갈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Whatever happens in my life, you are my God, my creator, and my sustainer, and my redeemer.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내 구원자십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는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이전에는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욥기를 지혜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더 깊이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를 잠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디아스포라 승리는 많은 승리사님들 오셔서 참 귀하게 사익 발표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가슴에 깊이 남은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젊은 부부였어요. 요즘 K-POP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한국의 K-POP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들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세상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 아내는 가수였어요. 결혼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나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잘 나가게 되니까 남편이 조금씩 신앙에서 벗어나는 걸 보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저 세상을 꺼내야 되는데 차라리 모든 걸 다 거두어가 달라고. 정말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극적으로 깊이 만나고 그 척박한 땅 일본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10년 이상을 섬기면서 여러분 일본이 어떤 땅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동토의 땅,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아내의 삶에 점점 우울증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어요. 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되자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얼굴 쳐다보고 대화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어요. 선교사가 되어서 우울증까지 앓는다라는 걸 사람들하고 나누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그 소골의 고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삭이 된 애 데리고 일본에 들어가는데 이제 10대가 되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오늘까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직도 고난 중에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도 애잔하게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시골 교회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저를 그래도 전도해 준 교회이기 때문에 참 많이 기도하고 아파했는데 결국에는 목사님은 어렵게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는 쪼개지게 되고 그 조그만한 시골 교회가 너무너무 힘겹게 된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픔에 첫 순박한 시골 사람들 저렇게 힘겹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세월이 지나도록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네가 그 시골 교회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내가 잘 안단다. 너 젊은 시절 그 밤새 기차를 타고 밤새 기차 타고 올라가고 내가 그걸 다 보았단다. 그런데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시골 교회이지만 너보다도 내가 더 그 교회를 사랑한단다. 너는 교회를 위해서 너의 젊음의 일부를 드렸지만 나는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단다.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았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의 아픈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픔 고난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그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33살의 젊은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되는 아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고통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아버지 앞에 버림을 받는 그 아들의 고통스러운 그 눈물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그 고통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그래도 묵묵하게 잘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 삶에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답은 해석이 아니라 시원한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니라 고난의 진정한 답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을 지나다 보면,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간증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내가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함께 나 여유로우심이 되신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오직 우리가 정금같이 내가 돌려드려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려시키시고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 앞에 참 고통스러워했던 욥,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섰던 욥을 보았습니다. 욥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욥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의 순간들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예수를 더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이전에는 귀로 들었을 하나님인데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달음으로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묵묵하게 나아가기를, 그리하여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